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을 찬미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깨우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운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가감없이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 땡스기빙 연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은 삼행시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금붕어로 삼행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씩 운을 띄워 주시죠. 자,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에 누가 그러는데 붕어랑 당신이랑 IQ가 같다면서요? 예, 지금 어라고 하신 분들은 자신을 인정하신 겁니다. 예.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IQ가 붕붕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는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과수원을 지나는데 한 농부가 그 돼지 한 마리를 낑낑대고 들고선 사과 나무에 열린 사과 열매를 이 돼지로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례로 다른 돼지들도 들어 올려가지고 사과를 따먹게 하느라고 아주 땀이 비오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그 모습이 딱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여보쇼, 그 사과 나무를 흔들어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부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돼지가 시간을 절약해서 뭐하게요? 이 목사님은 그 농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농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를 내 얘기로 듣지 않으면 이 농부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이제 15장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포도원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모든 비유는 그 포도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아니면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거기에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소출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자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낸 거죠. 다음 종은 능욕해서 보내고 다음 종은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받자. 그래서 그 아들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는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시간마다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품꾼을 계산할 때 일찍 온 자나 한 시간 전에 들어온 자나 똑같이 품꾼을 품삯을 주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 오늘처럼 이 포도나무에 핵심을 둔 그런 비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특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일곱 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일곱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 그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해 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가지신 어떤 문학적인 감성으로 이 비유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 안에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언약적인 의미와 구원과 복음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통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비유가 가지는 놀라운 뜻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참이라는 수식어를 두었을까요? 영어로 하면 true vine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셨어도 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이 일부 예배 때마다 항상 목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 다음부터 올 때는 오기 전에 충분히 목을 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우리는 뭘 암시할 수 있냐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것이 어떤 구약적인 부분과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5장에는 그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원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다 읽어야 하는데 1, 2절만 우리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고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은 거예요. 술틀과 또 망대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의 열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옮겨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하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나무, 그 포도나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 언어 유희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미시파트를 원하셨는데 미시파흐를 내었다라는 거고요.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은 쯔다카를 바라셨는데 쯔아카를 내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언어 유의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볼 것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는 무엇이어야 마땅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일반적으로 병렬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들이 포도나무여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서 2장 조금 더 뒤로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서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제가 읽고 22절은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다 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예.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낸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순전한 참 종자여 귀한 포도나무였으면 그 가지는 그 귀한 포도나무에 걸맞게 뻗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방인들과 연락하고 이방인들의 신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내는 가지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심각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것이죠. 잿물로 씻어도 또 비누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 그저 오물이 씌었다라면 그냥 물로써 포도 그냥 씻기면 될 문제이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 자체로 이미 썩어져 버린 것이죠. 그 종자가 바뀐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농부가 순전한 참 종자야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좋은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행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종자를 갖다 심은 그 농부는 그 더 이상 그 포도나무가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더 뒤로 가셔서 구약성경 1264페이지 정도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 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포도나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을 더할수록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폐역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악한 길로 행하며 엉뚱한 짓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면 베풀어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더욱 힘내어서 우상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로밖에 그들은 행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들이 자초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포도나무로 친다면 그 뿌리가 뽑혀서 결국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일밖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은 그들로 모든 인간의 대표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인간의 본성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표본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1차적인 인간을 향한 고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거부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 죄라는 결실밖에 갖지 못하는 존재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인간을 향하여서 고발하는 그 구약의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흡사하며 잘 들어맞는 내용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유심히 한번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4절입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 동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28절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고 욕심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할 뿐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나무는 뿌리부터 그 줄기와 가지에 이르기까지 다 죄에 물들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라는 이 나무 속에서는 어떠한 의와 진리와 선과 생명을 열매 맺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뿌리 뽑혀 그 불 가운데로 던져질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눈뜬 자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매 맺자 이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자? 이것은 참 무의미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무 자체가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심각성을 아는 자라면 이제는 그 구원자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9절부터 봅니다. 시편 80편 9절부터 오늘 설교에는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많은데 시편 80편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 어떤 내용인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예, 여기까지는 좋죠.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여기 보면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담을 헐고 지나가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따먹고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16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이 일들을 자초한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이 시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구원자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14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면서 17절에는 어떤 표현을 두고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자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결국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참 포도나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만한 포도나무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다 들포도를 맺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드는 그 일들로밖에 행하지 않은 것이 뿌리로부터 줄기와 그 가지에 이르기까지 다 죄로 물들어서 죄밖에 결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 구약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왜 오늘 이 신약에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여야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포도나무로 있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지로 부르셔서 접붙임을 얻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공동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구약성경에 보면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다가 내 영을 부어놓고 너희 속에다가 내 법을 두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지로 접붙임을 얻어서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실패케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별로 표정들이 밝지 않으신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얼마 전에 지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들로 이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입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서만 새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듯이 지금 이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에도 그 가지와 나무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 포도나무로 세우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 또 표현 중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 가지를 붙들어다가 그 포도나무에 연합시키는 그 일들은 그 농부가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가지로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스스로 걸어서 그 나무에 가서 척 붙는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근거도 조건도 가질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접붙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일들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비유가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리고 이 비유 안에 언약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와 복음의 내용들이 다 함축되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 비유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지난 연휴 동안에 잘 쉬셨을 줄로 아는데 잘 쉬셨으므로 이 예배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쉬시고 열심히 놀아서 이 예배 시간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 시간이 한 3, 40분 되는데 그 3, 40분도 졸지 않고 집중하실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겠죠. 아니 목사님은 설교 시간 3, 40분인데 그 3, 40분 설교를 좀 졸지 않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잘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집중을 하시도록 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할 때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는 싸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또 그렇고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 비슷한 오해들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큰 믿음을 바치겠습니다로 갑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그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라는 나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스스로 책임자가 되고 스스로 근거자가 되고 스스로 독립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와 열매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죄밖에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할만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냐? 스스로 자신감 있게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객관적인 척도로 율법을 제시하죠. 율법을 제시하고 나니까 그 앞에 그 기준에 도달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자명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에다가 우리를 갖다 심고 그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모든 좋은 환경과 필요한 재반 사항들을 다 공급하여 주더라도 우리는 그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며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썩은 자요, 죄로 물든 자여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며 선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으며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도 오셔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시고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것이 살인자가 받는 그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치면 여러분, 우리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간음을 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들어 보시죠. 살인자가 아니신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행위로 나타나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지적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라고요?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라고요? 후자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지 사과 열매가 있다고 해서 사과나무인 것은 아닙니다. 사과 열매가 없어도 그것은 사과나무입니다. 다른 계절에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것은 어디까나 사과나무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행위로 살인이나 간음을 우리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본성이라는 우리 자체는 이미 간음과 살인을 충분히 행하고도 남을 만한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이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놓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고 그와 연합관계에 있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돕는 대로 우리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는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독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가 변하지 않고서야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 드러나는 행위라는 그 열매의 모든 시선이 가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만 우리의 신앙이 열심과 모든 분주함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자라면 또 신앙인이라면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의 나무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무가 변하지 않고서 맺는 열매라면 그것은 참포도나무에 열리는 참포도 열매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 스스로 힘내어서 갖다 매단 그저 오나먼트, 성탄절 추리에 매는 그런 장식품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종자와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로서는 맺을 수 없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고 그와 연합하여서 이제 비로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이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주일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수많은 모든 성도들이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등록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새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는 일을 보장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더 이 비유와 관련하여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 나누는 말씀들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